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자우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여러분 있는 곳, 가는 곳, 어디서든지 날마다가 하늘나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그동안 빌립보에서 몇 주간 계속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자, 이동을 시작하는데요. 1절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선 여기 좀 옮겨간데 지도 좀 보면서 어디를 갔는지 잠깐 좀 볼까요? 예, 지도 보면서 네, 지도가 예 나왔습니다. 자, 이 지금 이제 빌립보에 있었던 건 기억하시죠? 오랜만에 들어와서 여기 지금 빌립보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는데 아, 요 빌립보에서 이동을 하는데.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지요? 암비볼리로 갑니다. 자,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암비볼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암비볼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요? 아볼로니아로 갑니다. 아볼로니아 여기 있습니다. 아볼로니아로 갔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지요? 데살로니카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줄로 뭐 긋는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서 지금 좀 아, 왼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요 지도를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나 이렇게 앞으로 남은 데 그 베레가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언젠가 좀 갈 것 같지요. 예, 그건 그때 좀 보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 암비볼리나 대 아볼로니아는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지만 예. 됐습니다. 예.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지만, 아, 여기 데살로니카는 데살로니카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한 지역입니다. 아, 여기도 지금 우리가 좀 본 것처럼 큰 지명으로 하게 되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로마의 속주 안에 있는 여러 그 도시들 가운데 하나구나 하는 것. 그래서 뭐 우리가 그것까지 머리에 넣을 일은 없지만 크게, 아, 데살로니카는 유럽 있다. 빌립보는 유럽에 있다. 뭐 이제 이 정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다면은 아 빌립보나 데살로니카 또 뭐 나중에 나올 베레아나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여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유럽 안에 조금 더 작은 지명 베레아 아유 죄송해요. 마게도냐 안에 속주 마게도냐 속주 안에 있는 도시다. 예, 오늘 이렇게 듣고 또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예. 아,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아, 설교했다 증언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하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또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그래서 아, 야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끌어내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요. 그런데 6절에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 예,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아,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하고는 고소를 합니다. 야손이 아, 그들을 맞아들였다고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이 말은 반역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읍장이 반역으로 가서 고소를 하고 주장을 하니까 읍장도 섣불리 다루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러면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읍장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하고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신기한 듯한 건 이 보석금 받고 내주는 게 벌써 이때도 보석금 받고 내줬구나. 야, 참 그 아주 오래전 일인데 이러한 오늘도 지금 이제 있는 이런 제도가 그 당시에도 있었구나 하는 거 하나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지금 마게도냐 그 속주, 마게도 로마의 식민지인 마게도냐 안에서 그 도성들을 지금 돌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이 거기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유대인의 회당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것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이 따르는 것도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지역을 옮기게 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제 서신서를 쓰면서 한 고백처럼 그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유대인들이 주께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을 제쳐놓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제쳐놓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유대인들을 계속 의지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로마의 식민지요. 여기는 지금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저잣거리로 나가도 됩니다. 아, 여기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음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바나바일 때도 마찬가지고 찾아가게 되면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가장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절을 당하고 또 거부를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그런 일이 거듭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것은 자기 형제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기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습니다. 관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 하게 될 때는 이제 이거 습관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할 때 우리는 관례를 따라서 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 회당에 찾아가는 것은 관례였다고 자기의 관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것을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전도는 자기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지역이 어디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관례를 따라 전도하러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례가 된다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빌립보에서 하던 대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대로 또 아시아에서 하던 그대로 유럽에서도 그 관례대로, 그러니까 하던 대로 계속했다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혹 여수를 가든 제주를 가든 부산을 가든 충주를 가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혹 해외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례를, 나의 관례를 따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일기를 쓰게 될 때 오늘도 관례를 따라 이제 뭐 시장으로 가든 또 어디 뭐 어디를 가든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도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일기에 한 줄 쓸 수 있는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습관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은 전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요, 바울은 전도하는 것이 그의 관례, 삶의 패턴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하는 가운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냥 우리에게 관례가 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은혜의 단계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힘주지 않아도, 특별히 내가 작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몸이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안식일마다 세 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예, 구약 성경입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것은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무엇을 증언했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아주 뭐 깊이 뜻풀이를 하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냥 이해되는 이사여서 같은 경우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이어나며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해도 이게 신약성경이야 구약성경이야 하고 혼란, 이렇게 잠깐 착각을 할 정도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도 그냥 실제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지요. 또한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메시아가 해를 받을 것에 대한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고난을 받거나 해를 받거나 그러는 메시아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가 오면 로마 황제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지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순식간에 로마 압제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는 오히려 로마가 다스리던 그 땅을, 로마의 식민지들을 다 자기들의 식민지 삼을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신학자들이 요런 메시아 사상을 뭐라고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게 좀 구분이 되고 아 이해가 될까 해가지고 이걸 정치적인 메시아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아 요거는 아 이제 그 고난 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과는 다른 그런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메시아만 와라. 메시아만 오면 모든 게 끝난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닐 이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해를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냐 하고 구약 성경을 풀어서 3주간에 걸쳐서 계속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것과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그것을 설교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3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 강해를 해 주었으나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방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거나 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참여하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일단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곁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의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었습니다. 이방인 버전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지난주니까 기억하실까요? 하나, 둘, 셋.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주 예수를 믿으라.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전도할 때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버전으로 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 오늘 본문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3주간의 강해 풀이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것을 앞에 가서 앞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앞에 풀 버전으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그걸 보게 되면 거기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끝에 가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인 버전에서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유대인 버전에서는 핵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유대인 버전의 전도를 듣고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유대인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여기도 써 있는데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이고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히브리어로 예수는 메시아다. 한국어로 예수는 구세주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 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고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구약에서 세 가지 신분과 기름을 부음 받았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예수님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 설명하다. 복잡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국말이 번역이 잘 돼 있잖아요. 예수가 구세주다. 사람들도 그 뭘 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누가 와서 도와주면 뭘 만났네? 구세주를 만났네 그러잖아요. 그들도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용어로 구세주, 세상에서 구원해 줄 주님, 그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것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해 주실 유일한 분입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 버전을 이제 우리 이방인 버전으로 조금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저 이방인 버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신 분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고백이 그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 세 가지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이제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분 아멘. 다른 표현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결정권자이신 분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분 아멘. 그리스도이신 분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제사장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유일한 통로인 선지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 왕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분, 믿으시는 분 아멘요. 그래서 여기서 주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 세 개를 그것도 좀 많다 싶으면 두 개로 좀 줄일 수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이 사실을 믿으면요. 성경을 읽는 데서 성경을 읽을 때 안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거기서 안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그 대목에서 안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 먹이고 열두 광주리 남긴 거기서 안 넘어가지고 끙끙끙끙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5천명만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몇 명이 먹었어요? 작게 잡아 60만 명, 많게 잡으면 200만 명이 먹었어요. 아니, 5천 명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 아니에요.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아니,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 고친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 고치는 건 우리 표현으로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근데 누워서 떡 먹긴 진짜 해보니까 어렵던데요. 근데 누가 그렇게 어려운 걸 쉽다고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누워서 한번 먹어봤어요. 가래떡을 긴 걸 먹고 누워서 먹어보니까 이게 막 어렵던데. 예, 그럼 식은 죽으로 그냥 가겠어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되게 되면 성경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다 걸리지 아니하고 어느 것 하나 걸림없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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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물 위로 걸어가신 건 그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늘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그들이 애석하게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해를 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믿으시는 분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제게 이게 신앙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핵심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삶과 이것을 믿지 않고 사는 삶은 달라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죽음 다음에도 삶은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이 다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겁니다. 그러나 죽음 다음에도 삶이 있고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죽음 후에 부활의 순서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삶이 달라요.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조심조심 살아야 된다고, 지혜로운 자는 조심조심 한다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있는 것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조심조심 삽니다. 조심조심 삽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죽음 후에 우리가 가서 그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자야, 애썼다, 수고했다. 안아주실 그날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왜냐?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부활은 막연한 추측, 막연한 생각 아니에요. 구체적인 현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부활에 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부활을 믿는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을 믿으면 삶이 달라요. 처신이 달라요. 사랑하는 서울광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는데 나는 부활할 것이다. 야, 이거는 아닙니다. 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나의 부활도 믿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 허무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이러한 생각으로 허전해하거나 허망해하거나 이렇게 힘든,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늙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은 부활을 믿게 될 때 사라집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그냥 다, 아, 내가 이럴라고 그렇게 젊은 날 이랬던가 뭐 하면서 온갖 탄식과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서부터 하죠. 부활을 사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실까요?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아, 성도님 사시는 걸 보니 분명 부활을 믿으시는군요. 한번요. 예? 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니, 아, 분명히 부활을 믿으시는 분이군요. 아,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고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소망하기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 우리 목사님은 참 부활을 믿는 목사님이야 소리를 좀 죽을 때까지 계속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뭐 그냥 해달라고 소리는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제가 그걸 살아내야, 살고 해야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그냥 그렇게 말을 해주려고 해도 하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부활을 믿으시면 저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좀 이런 날은 굉장히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부활을 사는 그리고 오늘 그 부활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 갔어요. 그 다음에 그 부활을 믿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부활을 연습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같이 말씀 나눴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우리는 날마다 산다 그래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낙심 가운데 떨어졌어요. 막 낙심이 돼가지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상태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내가 그냥 막 우울해가지고 그냥 우울에 그냥 막 빠져 있어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지난번에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기 얼마 안 됐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죽으신 분. 하루 한 번씩 죽는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루 한 번이 뭐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는데요.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같이 합시다. 나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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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이 있다. 아멘. 오늘 제가 여기서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힘이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뭐 허망해가지고 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 없을 것 같지요? 예, 우리도 젊은 날 돌아가 보세요. 어떤 날 그런 날들 있어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죽은 다음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부활을 살고 또한 날마다 부활에 부활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어느 날을 보면 내가 부활을 믿는 거 맞나 싶은 마음이 좀 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보면 나는 부활을 믿어 하는 날도 있나요, 없나요? 그래요. 그래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날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은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면 그래 맞아.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뭔 좀 했는데 그거 좀 서운하다고 다 소용없어 다 필요없어. 예, 그러고 주저앉아 있은 적. 예, 얼른 있다래요. 그래서 있어요? 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있지 아니하고 지금 벌떡 일어난 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전해질 때 부활하는 역사, 그리고 그 부활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